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 역사 채널 RJ현입니다. 지난주에 말복이 지났고 다음주에는 처서가 있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태양이 뜨겁지만 지구의 한반도는 서서히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이 좋습니까? 가을이 좋습니까? 공통점은 두 계절 다 맛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물 많고 당도 높은 맛있는 과일들이 풍성하고 가을에는 여름의 땡볕을 이기고 잘 익은 오곡백과들이 그야말로 더욱 풍성합니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수 있어 좋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할수 있어 좋고요. 또 지난주는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14일 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에 맞추어 대부분 연휴들로 많이들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한 역사 깊은 날이었습니다. 1945년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로 나이가 70살이 되셨을 텐데, 정말 뜻깊은 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이신데, 그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현대사라 할수 있습니다. 광복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선지 선열들의 목숨 바친 희생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같은 분들을 잊지 않고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다시 한번 뜻깊게 돌아보며 오프닝 곡 들으시고 역사 채널 출발합니다. 오늘은 8월 17일인데, 지난날의 역사상 8월 17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했고, 1960년 가봉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8월에 독립을 한 나라들이 많네요. 그리고 1807년 8월 17일에는 미국 발명가 로먼트 풀튼이 허드슨 강에서 최초의 증기선 클레몬트 호를 시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01년 8월 17일 우리나라에서는 한양 전기 주식회사가 서울의 첫 점등식을 거행했습니다. 점등에서 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을까요? 그야말로 새로운 빛의 세계를 만난 것이죠. 나라의 독립 역시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늘이 지면 안 됩니다. 그 그늘을 제거해주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늘이 진 나무에는 열매도 제대로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 장애인들인데 이들에게 빛을 던져준 선구자가 있으니 바로 시각 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새로운 빛의 세계를 만들어준 루이 브라이유입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 시각 장애인들의 어둠을 빛으로 인도해준 루이 브라이유의 일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은 점자를 만들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지팡이 역할을 해준 루이 브라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자는 두꺼운 종이 위에 도드라진 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박아 만든 걸자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손끝으로 더듬어 글을 읽고 쓸수 있습니다. 루이 브라유는 1809년 프랑스의 쿠브레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이는 사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루이네 집은 농장이어서 루이는 농장에서 기르는 암탉을 쫓거나 아버지의 작업장을 기웃거렸습니다. 루이의 아버지는 말을 탈때 쓰는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루이는 아버지가 반질거리는 가죽 앞치마를 입고 안장이며 고삐 만드는 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루이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여서 무슨 일이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따라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가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겨우 3살이었지만 루이는 아버지처럼 가죽에 구멍을 뚫어보고 싶었습니다. 루이는 의자를 디디고 작업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대에는 신기한 도구들이 가득했죠. 루이는 손을 뻗어 날카로운 송곳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루이는 아버지가 평소에 하던 대로 송곳으로 가죽을 힘껏 찔렀습니다. 송곳은 반질거리는 가죽 표면을 쭉 미끄러지더니 루이의 눈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루이의 비명을 듣고 작업장으로 뛰어왔습니다. 루이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끗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었는데 루이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눈에는 염증이 생기고 눈이 따끔대고 아파서 루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눈을 비볐습니다. 그 바람에 멀쩡한 눈까지 염증이 번졌습니다. 루이는 눈이 점점 나빠져 5살 때는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루이에게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루이는 지팡이를 눈 삼아 집과 마을의 모습을 익혀 나갔습니다. 루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루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터 구석에 주저앉아 한 푼만 달라고 외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당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루이의 가족들은 루이가 그렇게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의 부모와 누나는 루이를 동정하지 않고 일반인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루이가 살던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사회권이 낮았습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마가렛 데이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노동인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소처럼 무거운 짐을 끌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서 석탄을 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루이는 모든 것을 새로 깨쳐야 했습니다. 눈이 보일 때는 쉽게 할수 있었던 일도 일일이 만지고 귀 기울이면서 다시 배워야 했지요. 루이는 다행히 모든 것을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아버지 시몽은 루이에게 가죽을 무두질하는 것, 곧 왁스를 발라서 윤이 나도록 하고 가죽으로 화려한 장식인 술을 짜는 기술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루이에게 식사 준비하기, 설거지하기, 물을 긷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루이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으며, 소리를 듣는 감각 덕분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늘 외로웠습니다. 마을 친구들은 루이를 좋아했지만, 노는데 끼워주지는 않았거든요. 루이는 마을에 자크 파리라는 신부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크 신부가 교우들을 심방했는데 루이가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는 일주일에 3, 4일씩 역사, 과학, 성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부님은 다양한 새와 동물들의 소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루이는 소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알고 싶은 게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바빠서 매일 루이에게 시간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이는 스스로 책을 찾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루이가 7살 때 마을 학교에 새 선생님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루이를 학교에 다니게 해주었습니다. 루이는 다른 학생들처럼 읽거나 쓸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기억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질문했고, 배운 것을 까먹지 않으려고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들은 루이는 반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루이의 부모님을 찾아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음악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파리 왕립 시각 장애 학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 학교는 눈먼 아이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학교였습니다. 10살이 되자 루이는 가족들과 집을 뒤로하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루이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새 학교에 가게 되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루이의 새로운 학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58km 떨어진 쿠브레에서 태어난 루이 브라유는 3살 때 실수로 눈을 다쳐 5살 때두눈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존감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은 루이는 10살 때 마을 신부님의 소개로 파리 왕립 시각장애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리 왕립 시각장애 학교는 굉장히 크고 넓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엄격했고 어디를 가나 춥고 눅눅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루이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교실이 어디고 식사 시간은 언제인지 기숙사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다정한 가족들과 쿠브레 마을의 꽃냄새, 새소리가 생각날 때면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루이는 가브리엘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루이의 가족과 고향에 대해 묻고 학교에 대해 알려주면서 루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루이는 아주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지리와 역사, 수학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지리 수업 시간이면 루이는 프랑스 지도를 자주 만지작댔습니다. 바구니와 실내화를 만드는 법도 배웠는데 뜨개질과 실내화 만들기 위해서 우등상도 받았습니다. 루이는 오르간 연주 실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삶은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빵과 물로 연명해야 했으며 구타와 구금의 체벌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루이는 책 읽는 법도 배웠습니다. 파리 왕립시각장애 학교에는 특수한 책이 몇권 있었는데 종이 위에 글자를 도드라지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어 하나를 손끝으로 느끼고 읽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문장의 마지막 글자를 읽을 때쯤이면 첫 글자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루이가 12살 때인 1812년 전직 군인인 샤를 바르비에라는 장교가 학교에 왔습니다. 특수한 책보다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는 반문자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장교가 바로 병사들이 한밤중에 정보를 비밀리에 전할 수 있도록 반문자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비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긴 종이 위에 정과 선을 박아 넣어 여러 가지 소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도드라진 정과 선을 만져보고 뜻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르비의 장교는 반문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루이는 반문자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문자에 금세 익숙해진 루이는 친구들과 반문자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니 반문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나의 소리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점의 개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손가락을 더듬어서 점이 몇개 있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또 반문자로는 숫자나 문장 구호를 나타낼 수도 없었습니다. 루이와 친구들은 실망했습니다. 반문자로 글을 읽고 쓸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루이는 글자를 더 빨리 읽고 쓸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루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문자는 모양이 간단하고 익히고 쓰는 것이 쉬워야 했습니다. 루이는 매일 밤늦도록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문자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새로운 문자만 생각하는 바람에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3년 뒤, 루이는 알파벳을 간단한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루이는 도미노 블록에 찍힌 점처럼 최대 6개의 점만 이용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숫자나 문장 부호, 음표를 나타내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루이의 점자는 점의 수가 적어 손가락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15살밖에 안된 루이가 발명한 점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점으로 된 체제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모든 점의 위치를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루이의 친구들은 금세 점자를 읽고 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루이와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적을 수 있었고 일기도 쓸수 있었습니다. 몇년후 루이는 파리 왕립 시각 장애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루이의 점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점자에 대해 잘 몰랐죠.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루이의 점자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고, 눈먼 사람들은 글자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점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루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배우고 익히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루이는 건강이 약해졌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자 악보를 만들기도 하고 점자를 더 쉽고 편리하게 고칠 방법을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1827년에는 수학과 음악도 표현할 수 있도록 점자를 확장하여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루이는 그의 모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 문제로 시달렸는데, 1852년 파리에서 계륵으로 43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루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가 만든 브라유 점자는 프랑스 전 지역에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브라유 점자는 서서히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루이의 바램처럼 앞을 볼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루이의 묘는 원래 마을의 공동묘지에 있었지만 루이가 죽은 지꼭 100년이 되는 1952년에 프랑스를 빛낸 사람들의 묘가 있는 국립묘지 판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점자를 만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반인과 똑같이 읽고 쓸수 있게 만들어준 루이 브라유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친다는 의미였습니다. 루이 브라유 박물관 앞에 쓰여 있는 말처럼 루이가 만든 점자는 앞을 볼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이 보이진 않지만 지식의 빛으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암 박두성이 1921년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이 만든 평양 점자를 보완하여 1926년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을 창안합니다. 박두성이 만든 한글 점자는 오늘날까지도 남북한 시각장애인들의 문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훈맹 정음은 1829년 루이 브라유가 최초로 6점의 점자를 보완한 이래 약 100년 뒤의 일로서 국제 점자 학계로부터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훌륭한 점자로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점자를 만든 루이 브라유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연구와 발명을 통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으니 루이 브라유의 업적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모습은 볼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이지만 뇌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문자를 통해 일반인들과 똑같이 할수 있게 되었으니 어둠의 그늘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강명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서양의 고대에서 중세 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 나타난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장애자가 종교적 자선 사업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는 미신적 주술 의식 및 신비주의 사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미신을 낳았고 이것은 결국 차별적 인간관으로 발전하여 근세 초기까지 하나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하였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문예 부흥과 종교 개혁의 시기에 들면서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 인간 존중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휴머니즘 사상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상의 발전은 조심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 17세기에 일어난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운동이었던 종교 개혁의 사상적 흐름은 신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므로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적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에 대한 발전적 이해와 특수 교육의 설립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8, 19세기 시대에는 특수 교육사의 계야 시대로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들이 최초로 설립되고 장애의 원인 규명 또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정신지체아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시도와 탐구가 제기되고 시험되는 등 특수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세기였습니다. 특수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학이나 생리학 발전과 같은 새로운 학문이 발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계몽사상의 확장에서 그 근본적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의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장애인의 능력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 능력과 강점을 중요시하며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속한 사회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교육 환경은 일반 교육이라는 주요 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개념도 장애인끼리 따로 모여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고용의 개념으로 일반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아서 함께 통합되어 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에서 장애인끼리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집 같은 곳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사는 지원 주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기록은 세종 27년 1445년 3월 서운관에서 훈도 4~5명을 두고 10명의 맹인을 선발하여 3일에 한 번씩 음양학을 교육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운관은 세조 12년 1466년 1월에 관상감으로 바뀌었으며 음양학은 명가학으로 풍수학은 지리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명가학은 관상감의 음양상가의 하나로 운명, 기륭, 화복을 판단하는 학문인데 이때 명가학 교육을 받은 맹인들은 나라에서 행하는 가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합격한 자에게는 임금이 금교직이나 채하직을 지수하고 녹봉을 지어 공무에 종사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오늘날과 같은 특수교육의 개념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세계 최초로 16세기 스페인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농교육이 시작된 시점보다 더욱 빠르다는 데서 주의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특수교육 성립은 구한말 개학이기에 주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한말의 개학 사상은 계하의 보급과 그 실천을 교육을 통해 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실용화, 민주화, 구국화를 강조하는 신교육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경전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새로운 학문 전수를 위한 근대 학교가 보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계하 사상에서 신교육 사상으로, 신교육 사상에서 근대 학교의 설립이라는 일련의 새로운 역사 발전의 추세에 따라 특사 아동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 특수 교육이 행해지기 전에 개국 이후 외교 사절단의 귀국 보고 문서나 당시의 계하 서적 등을 통해 특수 교육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를테면 1881년 박정양 등 신사 유람단은 일본의 각종 교육 기관을 보고하는 가운데 맹아원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문서상으로 특수교육이 소개된 최초의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길준은 미국을 돌아보고 1895년 서유 견문이란 저서를 통해 정신지체학 교육, 맹교육, 농교육 등에 관하여 당시 국민 특수교육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특수교육 태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문서나 서적을 통해 소개되는 단계를 거쳐 우리나라에 최초로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이 시작된 것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며 의사인 홀 여사였습니다. 홀 여사는 1894년에 오 복내라는 맹아 소녀를 가르쳤는데, 뉴욕 점자로 가르쳤습니다. 홀 여사는 뉴욕 점자로 한국말 성경의 일부와 십계명을 점자로 번역하고 1898년 동료 클라크 여사의 재정적 후원으로 개교하였습니다. 한국 특수 교육의 성립은 모두 외국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처음부터 이들은 구미 선진 특수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통합 교육의 방향을 취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제세원 간제를 재정 공포하고 구빈 보호적 성격을 띈 특수 교육을 하였습니다. 제세원 내에 양육부와 맹아부를 두었는데, 양육부는 주로 고아를 양육, 보호하고, 맹아부는 맹자와 농자의 보통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박두성에 의한 훈맹정음의 창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초기 특수 교육은 서북 지방에서 맹교육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기독교 선교사와 한국인 기독교인의 노력에 의해서 구빈 보호적 성격을 띠었고, 공적 특수 교육 태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945년 민족의 강복과 더불어 민주 교육이 추진됨에 따라 특수 교육에 있어서도 제도적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를 전후로 하여 민간 독재가에 의한 사립 특수 학교도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맹교육, 농교육은 비교적 일찍 시작된 반면에 정신 지체화나 지체 부자유와 교육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1970년대 들었으면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이 확대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져 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분리교육만으로 학교 졸업 이후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이제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통합교육이라는 추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대략적 흐름이었습니다.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흰 지팡이의 날은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1980년 10월 15일 공식 제정하여 각국에 선포하였습니다. 흰 지팡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명한 상위 군인이 늘자 군의관 리차드 후버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무게 170g, 길이 117cm, 지름 12.7mm의 규격으로 제작된 것이 표준화되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 선포문에 흰 지팡이는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쓰여 있듯이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어 사회적 동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를 갖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단독 보행을 할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닌 일반인들이 편리하고 능동적인 삶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 도구입니다. 흰 지팡이 역시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빛입니다. 오늘의 역사 채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빛을 주제로 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건네준 루이 브라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인 신청전에 보면 청의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청의를 만나게 되면서 청의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청의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눈을 뜨게 됩니다. 육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불행을 딛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다리가 되어준 루이 브라유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했기에 더욱 시각장애인의 고통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에서 풀려 빛을 만나 해방이 되었듯이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점자를 통하여 지식의 밝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듯이 이 세상에 이렇게 빛이 밝혀지는 많은 일들이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역사 채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